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지하고 완고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영적인 감각을 다시 한 번 날카롭게 해주셔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문자로만이 아니라 죽은 조문으로만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역사로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우리 모두를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두 주간에 걸쳐서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나는 예수께서 행하신 두 가지 표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은 5천명이나 되는, 사실은 다 합하면 한 2만 명 정도 추정되는 많은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일이었죠. 또 하나의 표적은 예수께서 풍랑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바로 그 이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의 주린 배를 채우신 것은 예수께서만이 진정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또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출애굽한 인생들을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 표적들은 그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표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표적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또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익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이 정말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각종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셨으나 그들은 그 표적을 눈으로만 확인했을 뿐 그 표적이 정말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표적에 대한 묘사보다 표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표적이 의미하는 강설, 해설, 주해가 훨씬 더 많은 분량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바로 이들의 표적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실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 이미 확인했죠.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고친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데 5장이 총 47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적에 대한 묘사는 단지 9절의 분량으로만 나타나고 이 표절에서 야기된 논쟁이 38절의 분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표적에 대한 묘사보다 이 표적으로 인해서 생겨난 논쟁에 대한 묘사가 4배나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는 이런 현상이 훨씬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오병이의 사건을 묘사하는 분량은 1절부터 15절까지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인 22절부터 71절까지는 바로 이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논쟁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는 성경을 비교적 스토리 중심으로 이해하는 경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에 그 스토리 자체에 대한 이해는 갖고 있지만 그 스토리가 정말 갖고 있는 그 스토리가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의미는 제대로 잘 모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조국 교인들이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성경 읽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훨씬 더 많은 분량이 이 표적 자체가 의미하는 설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설명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주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 표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식으로 단순 적용하니까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본래 표적이 요구하는 본질에 가까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순절주의적인 한편 좀 신비주의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양태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의도를 아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서둘러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주님은 산으로 떠나가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상황을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지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대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혹은 디베라라 불리우는 이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의 표적을 보았던 무리들은 예수님에서 주린 배를 채웠던 무리들은 여전히 그 장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22절에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라고 하는 이 무리는 어떤 무리를 가리키는가 하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바로 그 장소, 오병이의 표적이 행해진 바로 그 장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좀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22절이 증가하고 있는 바대로 그 전날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지 않으셨잖아요. 산으로 가셨잖아요.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그 장소에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갔기 때문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에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찾아갔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왔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대로 풍랑이는 그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셨고 제자들이 힘들게 노를 젓는 모습을 보시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의 배에 동승하여서 이제 평안하게 가버나움 건너편으로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와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바로 이 주님을 찾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찾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간에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열심 하나만큼은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이미 병고치는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자취를 감춘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그 다음날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밝혀지겠지만 그들이 주임을 찾은 열심 하나만큼은 칭찬할 만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주임을 찾았던 동기는 바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브나움까지 주임을 찾아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질문은 사실은 좀 부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배를 타고 사실은 처음에는 가지 않고 홀로 어디 가겠습니까? 산으로 가시기 때문이죠. 그죠? 그리고 제자들이 풍랑 있는 바닷가에서 어려움을 당한 것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걸어오셨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 아는 거죠. 지금 이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묻는 것이 마땅하지요? 분명히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갔지만 예수님은 배를 타고 안 갔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물어야 되는가 하면 뭘 타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어떻게 배를 타지도 않고 여기까지 빨리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어느 때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서 왔든 배를 타고 왔든 어떻게 온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만 관심이 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취를 갑자기 감추신 그것에 대한 아쉬움과 탄식, 책망의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도대체 언제 여기 왔습니까? 라는 식으로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복음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지만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과의 대화, 주님께서 어떤 사람과 대화하시는 이 대화의 내용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 입장에서 만약에 그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상당히 민망했을 법한 말씀들을 주님께서 자주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니고데모의 경우였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봤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 아니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놀라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했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의 영적인 본질을 꼬집어 말씀했습니다. 그의 영적인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도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자, 그들이 예수께서 병고치는 이적을 하시는 걸 보고 예수님께 왔고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취를 감추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디 가신 모양이다라고 예수님 쫓기를 그냥 그만 두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배를 타고 그 이튿날 가브나움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랍비여 언제 여기 오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적어도 어떻게 답변하면 좋아요? 아침에 왔다든지 내가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든지 이런 말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적어도 그들이 주님을 찾았던 노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치아의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전혀 치아의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랍비여 언제 오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자신을 찾은 어긋난 동기에 대해서만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 여간 섭섭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적어도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라고 하는 이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주님은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는 무리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참 무한하고 섭섭한 일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기 앉으신 것은 오늘 점심을 드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존심 상하지요. 아니, 그 뭐, 그저 국밥 하나, 그거 얻어먹으려고 온 걸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은 이거 너무 섭섭한 일이 아닙니까? 라는 마음을 갖지 않겠나요? 마치 뭐 거린처럼 뭐 얻어먹으러 한 시간 반 동안 노동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께서 이처럼 그들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꼬집는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요한복음 2장 23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예수님을 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대로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병고치는 이적을 보기도 했고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경험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산으로 피하시자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 찾아보고 그분은 쫓기를 중단하지 않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대단해요. 하지만 그들이 간절히 예수님을 찾아다닌 진정한 동기와 목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찾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먹고 사는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자로서 당해야만 되는 고난은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민교회 가면 대부분의 한인들은 교회를 나온다 그래요. 왜 나오지요? 한인 커뮤니티가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형성되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와 접촉이 되면 그 이민을 와서 겪는 어려움들을 상당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사업을 위해서나 아니면 자기 어떤 숨은 동기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든지 예수님 찾을 수 있고 얼마든지 교회원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종교적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병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은 이런 면에서 뭐가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주님을 찾았는가? 자신의 비워진 위장이 채워지는 이것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주님을 찾은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지요. 길가에 뿌린 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탄이 와서 씨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깨닫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은 거예요. 설교 시간에 말씀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으면 졸려요. 지성의 부족이 절대 아닙니다. 관심의 부족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밭은 어떤 밭입니까? 가시떨기죠. 잠시 기쁨으로 도리를, 복음의 도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가시떨기, 고난과 어려움이 있죠. 돌짝밭도 마찬가지죠. 뿌리를 내리니까 밑에 돌이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상당히 기쁘고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복음의 도리를 깨닫고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뭔지를 알게 되면서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자신의 그 바위와 같은 견고함 때문에 그 영혼의 공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그런 재리의 유혹, 그 다음에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과정 없는 결실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단맛만 맛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숨은 동기가 옳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은 6장 2절 말씀과는 상충되어 보입니다. 6장 2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고 말했죠.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그들이 눈으로 봤습니다. 실제로 가버나움까지 왔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주님께 왔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은 그 표적은 봤으나 그 표적 자체를 보긴 했지만 표적이 가르치는 본질과 실상은 보지 못했어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26절에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라고 말할 때 보다라는 이 단어는 2절에서 사용했던 단어와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2절에서 보았음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바라보다라는 일반적인 뜻으로서의 단어입니다. 근데 26절에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라고 말할 때 여기서 봤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봤다라기보다 알다 지각하다는 의미가 있죠. 우리가 I see라고 말할 때 그냥 내가 봤다는 뜻이 아니죠. 내가 안다, 지각한다는 뜻 아닙니까? 바로 그런 의미로 여기서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는 표적을 경험했고 예수께서 사용하시는 떡과 물고기로 주린 배를 채우시는 이런 일들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표적이 정말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그 일을 행하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대로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들은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오리란 바로 그 선지자라는 이해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면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참된 이해는 갖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했는가? 그저 자신들의 육적인 필요, 굶주림이나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특별히 로마의 압자에 있었고 또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애굽의 압자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좀 똑똑하다는 신학자들이 무슨 공공신학 뭐 이런 표현을 쓰고 공공신학에 대한 책도 있습니다. 근사합니다. 공공신학이 뭡니까? 그저 교회 안에서 단순히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정도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복음의 내용과 원리를 따라서 각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하는 신학이 바로 공공신학입니다. 제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 참여에 대한 글도 썼지만 사회 참여를 이렇게 말할 때 이 교회는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먼저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이 제가 쓴 글들을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이나 사회나 문화나 예술이나 모든 영역에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 공공신학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공공신학 같은 거 몰랐습니다. 뭐 사회 참여 문제 몰랐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기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공공신학이라는 개념을 몰랐지만 그들은 각자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신학 운운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로부터 속박으로부터 뭐 여권 신장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이끌어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요 나중에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조금 가면 해방신앙 민중신화로 가서 나중에 자유주의로 가버려요. 사회운동가가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근본적 인간의 영혼이 거듭나는 이 일들이 없는 온갖 신학적 이론은 장식에 불과합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진정한 의도와 목적, 주님께서 표적을 보이신 의도와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표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표적은 실제 내용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이정표다. 저기로 가라고 하는 지시등이다. 그런데 가리키는 곳으로 가지 않고 가리키는 손만 바라보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상들이 본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것을 문제 삼아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그 표적을 통해서 사실은 뭔가 가르치려고 했는데 그 가르치려고 하는 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지금 나의 실존적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으로 그들이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속적으로 표적을 요구했고 계속 나가보시면요. 유대인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면 표적을 구하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했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그랬지요. 끊임없이 눈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번쩍번쩍한 일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의 저희가 무엇이었는지를 날카롭게 드러내는 말씀이었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했지만 적어도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라는 이해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표적은 보았지만 정작 그 표적이 가리키는 그 영적인 실체와 본질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냥 자신들의 주린 배나 채울 수 있는 육신의 양식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가? 영적인 결핍 의식 없이 그리스도를 붙드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왜 그런 그리스도를 찾았는가 하면 그들은 육신의 필요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분만 구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의식 안에는 육신의 결핍, 육신의 어떤 어려움만 해결되면 된다라는 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부인 없는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복음의 도리를 알지 못하면 단순히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고 또 육체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필요를 채움받고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사흘 굶어서 도둑질 하지 아니할 놈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흘 굶으면 다 담을 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인간의 삶 가운데 이 배고픔의 문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뭘 나타내 보이시고자 한 것입니까? 그들의 주림배를 채워주어서 실제로는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임을 나타내셨던 것인데 그들은 그 표적을 통해서 진정한 자신들의 필요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자신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구주로는 알지 못했고 단순히 빵 문제,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만을 해결해주는 분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지극히 물질적인데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두 가지 양식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썩을 양식은 어떤 양식이죠? 여러분들이 냉장고에 음식을 오래 넣어 놓으면 냉장고가 그 음식을 끝까지 보존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시간이 좀 지나보면요. 냉장고에 있어도 그 양식, 그 음식은 썩어 나갑니다. 이러면서 썩을 양식은 어떤 양식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체험받은 양식이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이 남아있어서 열두 광주리나 가득 차 있었던 바로 그 양식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긴 했지만, 그러나 그 양식 자체가 영생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배고픔을 경험했겠지요. 아마 그래서 주님을 찾아오지 않았을까라는 마음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썩을 양식입니다. 그렇다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어떤 양식일까요?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나는 것과 성령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했지요. 또 사마리아 여자, 수가성 여자한테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물길로 오지 않을 수 있는, 너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물을 주겠다라고 말했죠. 그러자 사마리아 여자가 정말 그런 물이 있으면 저에게 그 물을 달라고, 정말 이 떼약볕에 물길로 오는 것 제가 이제 질렸습니다. 그렇게 말했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계속 우리가 먹는 육신의 갈증을 채워주는 물은 바로 썩을 양식이고 썩을 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주는 그 진정한 양식과 물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요 음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양식을 누가 준다고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해서 그저 먹고 사는 노동의 의무를 느슨하게 하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래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동하는 일 자체를 대충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지금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적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말씀은 로마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자에게 라고 할 때 일은 어떤 일을 가리킵니까? 단순한 그냥 일이 아니죠. 그죠? 일하지 아니한 자, 경건치 아니한 자,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은 단순한 그냥 노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죠. 행위로 절대로 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일한다는 말은요, 수행한다, 찾다, 구한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상징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썩을 양식을 위해서 간절히 찾고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이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찾고 구하고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저 뭐 썩어지는 거, 먹으면 또다시 배고픈 거, 그토록 구하고 찾고 내가 내 소나기에 넣었지만 그러나 바람처럼 살아 없어지는 거, 이런 것만을 그토록 찾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그들의 진정한 문제는 뭐냐 하면 영적인 굶주림, 영적인 결핍의식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큰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식을 누가 주는가? 이 17절에 이 양식을 인자가 준다라고 말씀하면서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잔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에서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름에서 인을 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통 우리가 인을 칠 때는 어떤 의도로 칩니까? 이것이 내 소유고 진본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표시로 인을 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모든 신령한 복은 그를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것이죠. 언제 인쳤습니까? 예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디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자신이 보내신 메시라는 사실을 인쳐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바로 이런 양식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토록 있을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이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물었습니다.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기 하오리까라는 이 말은 수행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해야 이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무리들이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말씀을 어떻게 그들이 이해했길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었을까요?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논쟁이 일어났을 때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무리들이 이 말씀을 다 의식하고 이렇게 질문했는가?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5장을 건너와서 6장을 읽고 있지만 그들은 이런 의미들을 다 알지 못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떤 의도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라는 질문을 하였을까요? 이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평소 생각을 드러낸 거예요. 그들이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은 영생을 얻는 것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모종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런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 질문으로 투영된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런 비슷한 예를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부자 청년이 갖고 있었죠.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물었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제 답이 나타나지만 우리가 무엇을 일해서 선행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네가 율법을 알지 않느냐 십계명을 말하면서 네가 이 계명을 지켰느냐라고 말했을 때 부자 청년은 다 지켰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지켰습니까? 뭐 지켰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가 이웃 사랑의 계명을 다 지켰다는 말이냐?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무슨 말이에요? 이웃 사랑을 실천해보라 그 말이죠.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거에서 영생이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고 자라는가 하면 공짜 좋아해서는 안 된다. 보편적인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치죠? 어릴 때부터 대가를 치름으로써만 무엇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가르침을 받고 자라고 이런 경험을 수없이 하고 지냅니다. 가만히 있는데 월급 주지 않고요. 가만히 있는데 시급 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월급 주고 연봉 나오고 시급도 줍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어떤 신자들은 자신에게 믿음이 없으면 믿음 대신 순종이라도 해서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 상업주의적인 속성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스스로 선을 행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리켜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율법주의적인 생각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5장을 살펴봤지요? 38년 된 병자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서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꼬투리 삼아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안식일 날 일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들이 얼마나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는지. 주일날 뭐 사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됩니까? 예를 들어서 당이 떨어져가지고 설탕을 먹어야 된다. 예?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와야 돼요. 아침 저녁을 못 먹었다. 사 드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얼마든지 집에서 준비된 음식을 먹고 나올 수 있는데 게을러가지고 못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참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정신은 간과한 채 조문에 얽매여서 그대로 했느냐 말았느냐 여기에만 관심을 두는 거지요. 교회를 이루다 보면 원칙을 세워야 되지요. 그런데 원칙대로 뭘 하면 좋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생기죠? 원칙을 따르면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는 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옳지만 어떤 사람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옳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율법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원칙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때는 그런 율법의 정신을 이해해서 그 율법을 적용해야 돼요.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 율법 준수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만 빠져 있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일은 복수예요. 일들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일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 말하는 일은 단수예요. 그러면 28절에서 무리들이 말했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그 일들은 어떤 일을 가리킬까요? 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을 가리키겠죠. 근데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을 위해서 성취하신 바로 그 일, 그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딱 하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에요. 인간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금령을 범하는 죄를 범했죠. 딱 한 가지 금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 신뢰와 믿음을 갖지 못했고 사단의 부추김을 받아서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처럼 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신 분이시야 분이라 라는 말을 듣고 아 그런가 생각하고 선악과를 그냥 따먹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한 가지 계명을 지키지 못한 인생들이 살 수 있도록 딱 하나의 일만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합니까? 많은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딱 하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바로 그 일, 그 하나입니다. 그거 잘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 주님께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사실을 나타내었습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한다. 너희들이 성부를 그렇게 높이는데 성부가 보낸 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은 성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뜻을 행하는 자라야 영생을 얻는다는 원칙은 불변의 원칙이에요. 의로운 뜻을 행해야 영생 얻는 게 맞습니다. 이 원칙이 잘못된 것 절대 아닙니다.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영생을 받을 만한 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원칙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만약에 우리 중에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영생을 얻을 수 있죠. 문제는 근데 뭡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단 하나도 지킬 수 없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평가절하해서 즉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내가 이 정도 경건하게 살고 이 정도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율법주의 폐해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실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 정도 하면 상당히 뭐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벨직 신앙고백서 가르치면서 말씀드렸죠. 우리를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칭의가 성화와 영화의 근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전폭적 믿음과 신뢰로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많은 저작을 만들어 놓고도 이 저작들 그냥 다 불태워버리기를 바란다. 다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까지 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서 하나님께 주신 믿음에 의해 선물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할까 싶어서 그들은 매우 염려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잘 아셨던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라는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행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행해서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은 그들에게는 매우 쇼킹한 말이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의를 이루어서 의에 이르러 보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환상과 오만을 주님께서 이 말씀 하나로 다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어줍자는 의를 좀 행해서 의로 보려 하는 시도는 그만두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한테 복음의 도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를 가져다 줍니다. 인간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행한 의로 의로울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의 감동함을 받아서 때로 봉사와 감사와 헌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더러운 의라 그래요. 사실은 다 냄새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시고 똥오줌 닦아주시는 우리 젊은 부부들 계시죠? 여러분들 똥냄새가 맡기 좋으냐면 맡기 싫죠. 그런데 자기 아이가 누운 똥은요 그렇게 거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똥을 잘 싸가지고 황금변을 봤다 그러면 그렇게 좋아해요. 노는 똥 보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받으십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냄새나서 하나님께서 못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착각해서 제가 이 정도 했으니까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구비했습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해서 제가 조그마한 선을 행했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성화의 길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율법으로 맞춰버리는 우리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은혜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죠.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집니다.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은혜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됨을 우리로 깊이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해 가시는 것이죠. 자,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니까 신자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자율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믿고 구하고 찾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벨지 신앙고백서 22조에서 살펴봤던 바대로 그리스도를 껴안고 붙잡고 찾고 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을 다소 느슨하게 생각하셔서 그냥 뭐 이 정도로 뭐 예배 좀 공예배 나와주고 뭐 좀 교제하면 되는 것으로 우리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정말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 무엇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목자의 심정처럼 그렇게 부지런히 찾고 구하셔서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분께서 이루신 영생이 정말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어서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신령한 복을 소유한 신자의 삶이 얼마나 탁월하고 고상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이 말씀이 참으로 의미한 바가 뭔지를 함께 가르침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육의 양식을 위해서 또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풀 수 없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구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그리스도를 찾는 동기와 목적으로 계속해서 자리 잡는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와 관계없는 분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잘 배웠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결핍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구비되지 못했고 깨어졌기 때문에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드러난 삶의 양태들을 바라볼 때 그 모습만 바라보지 않고 그 현상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잘 깨달아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의 마음으로 깊이 경험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신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충족한 신자의 삶의 고상함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영생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귀한 일을 한평생 열심히 잘 감당해서 일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주시는 의롭다 하심의 은혜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